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세계는 중국과 미국의 안정되고 협력적인 관계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부통령에게 중미 간 우호와 상호 이해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국교 수립 후 38년간 미국과 중국 관계가 모진 풍파를 경험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계속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행정부 시기 양국 관계는 올바른 발전을 이뤘으며 미국과 무역과 인적 교류가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는 등 중요하고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은 양국이 지속적으로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은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선거 개입 기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오늘 세계 경제 포럼 연설에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올해 선거를 치르는 만큼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 때와 같은 방식으로 유럽 선거에 개입하려 한다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또 러시아가 국제 자유 질서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의 통제를 가하는 방식의 초강대국 질서로 회귀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행동 등 주변국에 공격을 가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무기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아울러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계속 헌신할 것이라며 회원국들에게 안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 주재하는 외국 정부 외교관들과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어제 저녁 워싱턴에서 열린 의장의 국제만찬이라는 행사에 참석해 자신은 세계 각국 모두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행사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 해외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지명한 강력급 인사들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나이지리아 공군이 자국 내 난민 수용소에 공습을 가해 적어도 52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나이지리아군은 이번 공습이 이슬람 과격단체 보코하람 반군들을 겨냥하려던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의료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는 나이지리아군이 동북부 보르노주의 란 지역에 위치한 난민 수용소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또 민간인 사망자 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국경없는 의사회와 국제적십자사 소속 인도주의 요원들도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보코하람은 지난 2010년 이래 1만 5천여 명을 살해하고 약 200만 명의 피난민을 발생시켰습니다. 미군 기밀 문서를 유출해 수감 중인 첼시 매닝 전 미군 정보분석관이 감형 조치를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매닝 일병을 포함해 209명에 대해 감형 조치를, 64명에 대해서는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폭력 마약 범죄로 수감 중인 사람들입니다. 매닝 일병은 지난 2013년 징역 3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지만 이번 감형 조치로 오는 5월 출소할 예정입니다. 당초 브래들리 매닝이었다가 성을 전환한 첼시 매닝은 당시 70만 건의 군사기밀 문서를 폭로 전문 매체 위키리크스에 넘겼습니다. 이 문서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작성된 전장 보고서와 국무부 외교 전문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탈리아의 중도 우파 성향인 유럽국민당 소속 안토니오 타자니 의원을 새 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타자니 의원은 어젯밤 벨기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실시된 선거에서 자유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의 지지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타자니 신임 의장은 실비오 베를루니코스 전 이탈리아 총리의 대변인을 지냈으며 2008년에서 2014년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8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수도인 이곳 워싱턴 DC도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취임식 이야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주목되는 순서인 취임 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과연 어떤 성경을 사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신과 시민들 앞에 맹세하는 전통이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취임식에서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 때 사용한 성경과 트럼프 당선인의 어머니가 직접 선물한 성경 두 개를 놓고 선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성경을 선택한 이유는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으로부터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배우고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성경을 통해서 가족과 국가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뜻깊은 의미가 담긴 성경과 취임 선서처럼 트럼프 신임 대통령이 미국을 더 좋은 나라로 이끌어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8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리고 안개 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월 19일 목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저녁부터 동해안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7도에서 영상 1도, 신의주 영하 8도에서 영하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4도,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8도에서 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엘라 핸들슨의 노래입니다. Yours, 당신은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I wear your winter coat, the one you love to wear, so keep feeling close to us beyond compare. The moment's waking up, you catch me in your eyes, that beauty on my pillow that holds me in the night. And I will find my strength to untape my mouth when I used to be afraid of the words, but with you now my heart is ready to burst, 'cause I feel like I'm ready for love, and I wanna be your everything and more. And I know every day I say it, but I just want you to be sure that dark. Your arms, they keep me steady, so nothing could fall apart. And I will find my strength to untape my mouth when I used to.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경기도 의회의 계획이 알려지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다케시마, 다시 말해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했고요. 한국 측은 이에 대해서 망언이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정치 경제 엘리트들이 매년 스위스에서 모이는 다보스 포럼이 진행 중인데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고요.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특사 자격의 인사를 보내서 중국과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란과 서방 측의 핵합의 실행 1주년을 맞아서 이란 대통령이 미국 새 정부의 핵합의 폐기 움직임을 비판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외무상이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군요.
네, 한국의 경기도 의회가 독도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어제 도쿄에서 열린 강요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케시마, 다시 말해서 독도는 원래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일본의 고유 영토라면서 그런 입장에 비춰봐서도 이 소녀상 건립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우리나라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발언을 한 기시다 일본 외무상 일본 내에서 차기 총리감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총리의 대중적 인기가 아직은 높은 가운데 차기 지도자를 물색하는 정치권과 언론의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이 기시다 외무상이 다음 총리 물망에 오른 대상자 가운데서 가장 앞서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번 주 초에 요미우리 신문을 비롯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시다 외무상은 아베 시대도 언젠가는 끝이 온다. 아베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일본이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서 지명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올 한 해의 목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유력 인사가 독도 영유권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건데요.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오늘 일제히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일본 내부의 군국주의적 망령을 되살리려는 듯하다 하면서 걸핏하면 일본이 대한민국 영토를 총칼로 유린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펼치는 이런 시대착오적 행태를 규탄하는 일이 이제는 부질없을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일본 정부는 역사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당장 깨어나야 한다고 했고요. 우상호 원내대표는 일본 외무상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외교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직을 걸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이 일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그동안 한일 관계가 쭉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요. 네. 더 큰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일본 대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의 소환 명령을 받고 지난주 월요일 일본 대사가 귀국한 건데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사를 한국에 다시 조기에 보낼 필요가 없다. 일본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현지 언론이 오늘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과의 갈등을 근래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익 매체인 산케이 신문은 오늘자에서 최근 크게 악화된 한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역사 전쟁이라는 제목의 연속 특집 기사를 게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한국 주재 일본 대사가 귀국한 이유는 뭡니까?
예, 지난달 말에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항의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내린 조치입니다. 이 소녀상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일본군의 위안부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건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말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두 나라 사이의 합의로 최종 해결됐기 때문에 이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었는데 오히려 부산에 일본 외교공 앞에 소녀상이 하나 더 생기자 이 대사를 소환하는 초강경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독도에 또 하나의 소녀상을 세우는 계획이 공개됐고요. 일본 외무상이 이에 대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게 된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한 대책회의를 직접 주재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최근에 베트남을 마지막으로 필리핀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태평양 연안 4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오늘 스기야마 신스케 차관을 비롯한 일본 외무성 간부들 소집해서 한국과의 외교관계 현안을 긴급 논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주 한국 대사를 소환한 직후에 일본은 위안부 합의에 이미 10억엔, 미국 돈으로 860만 달러를 출연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이 성의를 보여야 할 차례라고 지적하고 이 소녀상 문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두고 보면 알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에 대한 이 특별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아베 총리는 오늘 금요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에서 2017년 한 해를 여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 소녀상 문제와 위안부 합의 실행을 비롯한 한국과의 현안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지난해 1월 시정연설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말했었는데요. 1년 만에 양국 관계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는 중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이 이번 갈등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현재 진행 중이군요.
네, 세계 경제 포럼 개최지가 스위스 다보스이기 때문에 보통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세계의 주요 정치 경제계 인사들이 매년 한 자리에 모여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계획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이 47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가 어제 이 나흘 일정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올해는 특히 중국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시 주석은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미국의 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것을 통한 세계화를 주창했습니다.
네. 자,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 후속 조치를 발표했군요.
네, 중국 국무원은 이날 시진핑 국가주석의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이 진행된 직후 대외 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외자 이용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해서 외국인의 은행, 증권, 투자관리, 선물, 보험, 회계 분야 투자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고 중국 국무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 상하이와 선전거래소에서 외국계 기업의 주식 공개 매매가 전면 허용되고요. 또한 외국 자본기업이 중국 내에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자, 이 조치 내용을 들어보면 외국인의 투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중국이 자유무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다른 나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당국이 말로만 보호무역주의 타파를 외치지 말고 실제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 개막에 앞서 영국 신문 파이낸셜 타임즈는 중국이 그동안 국제규범을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만 적용해서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고 비판했었는데요. 이 시진핑 주석의 다보스 포럼 연설 내용과 중국 정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서 미카엘 클라우스 중국 주재 독일 대사는 대사관 공식 성명을 통해 중에서 중국은 언행을 일치시켜야 된다. 보호무역주의 배격에 대한 정치적인 선언이 행동으로 직접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반면에 미국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중국이 이 자유무역주의를 들고 나왔는데 자, 이것을 평가하는 반응들도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미국 주요 금융기관 가운데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한 최고 경영자는 시진핑 주석이 자유무역의 위축과 그에 따르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또 경제 불균형 등을 걱정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반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는 누가 갔습니까?
네, 헤지펀드 투자 전문가로 알려진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인 앤서니 스카라무치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회장이 이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주창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기조연설에 대해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무역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트럼프 당선인이 바라는 것은 보다 균형적인 경제교류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카라무치 회장은 이어서 우리는 중국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길 바란다면서 중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같은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스카라무치 회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마저 들어볼까요?
네. 스카라무치 회장은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유럽 지역 안보 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 이 나토를 한물간 조직으로 평가하고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포용적 난민 정책을 재앙적인 실수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 해명했는데요. 스카라무치 회장은 이 나토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잘 돌아가고 있고 한두 가지 측면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점이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심을 갖고 있고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하나의 중국 원칙을 폐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예, 근데 스카라무치 회장은 이번에 미국의 새 정부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미국은 중국과 매우 강력한 양자 관계를 원한다고 설명하고요.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존경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란 핵합의가 발효된 지 1주년을 맞아서 이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군요.
네,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독일을 포함시킨 주요 6개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란이 핵포기를 공식 선언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시행된 지 월요일로 1년이 됐는데요.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어제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핵합의안은 완성됐다.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국제문서가 된 상태라면서 이 문서는 이란과 미국 사이의 협정이 아닌 다자간 협정이기 때문에 재협상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핵합의 1주년 회견에서 재협상 주장을 일축한 이유가 뭡니까?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이란 핵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하거나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인이 소속된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한 미국 의회는 지난달 이란에 대한 제재를 10년 동안 연장하는 법안을 의결하면서 트럼프 새 행정부와 함께 미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재검토를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란 핵합의를 다시 그 협상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미국 정치권 안에서도 현재 의견이 엇갈리는 중이죠.
맞습니다. 이틀 뒤에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월요일 공식 성명을 통해서 이란 핵합의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막아낸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이 공화당 측의 재협상 움직임에 대해서 경고했고요. 또한 트럼프 당선인의 참모 집단 일부에서도 이란 핵협상 이란 핵합의를 폐기하거나 재협상하는 의견을 접어야 한다는 방안이 나오는 중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 기밀을 폭로한 혐의로 수감 중인 첼시 매닝 전 일병을 사면했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오늘 상원에서 열리는 인준 청문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지지도가 이전 대통령들의 취임 시 지지율과 비교할 때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각 기관의 최신 여론조사 결과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퇴임을 앞두고 대규모 사면을 단행하곤 했었는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역시 예외가 아닌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64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하고 209명의 형을 줄여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닐 에글스톤 백악관 법률 고문은 이번 조처에 대해서 이들 273명은 미국이 용서의 나라이며 열심히 일하고 사회에 복귀할 의지를 보이면 제2의 기회를 준다는 것, 또 과거의 잘못 때문에 개인이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빼앗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그 사면 대상에 논란이 되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첼시 매닝 전 일병입니다. 아, 육군 정보 분석관으로 일했던 매닝 전 일병은 약 70만 건의 군사 기밀을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넘긴 혐의로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2013년부터 수감 중인데 이번 사면으로 오는 5월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네. 자, 이 매닝 전 일병이 넘긴 기밀 자료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네,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 관련 보고서, 또 국무부 관리들이 주고받은 전문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검찰은 매닝 전 일병의 행동이 미군 병사들을 위험에 놓이게 했다며 비판했는데요. 매닝 전 일병의 변호인단은 공익을 위한 내부자 고발이었다면서 옹호했고요. 대부분 정보는 미국을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었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동안 이 매닝 전 일병의 성별과 이름이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처음에 폭로 사실이 알려졌을 때는 이름이 브래들리 매닝이었는데요. 그리고 원래 남자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에 이름을 첼시 매닝으로 바꿨고요. 자신이 여자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또 성전환 수술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변호인 측은 매닝 전 일병이 그동안 두 차례 자살을 기도했다면서 이번 사면은 매닝 전 일병의 생명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그 사면을 놓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매닝 전 일병이 미국인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고 또 미국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공개했다면서 이번 사면은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위험한 전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 톰 코튼 상원의원 역시 매닝 전 일병은 순교자가 아니라 반역자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매닝 전 일병에 대한 이 형량이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길기 때문에 이번에 사면 조처를 내렸다고 말했고요.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안 어산지는 이번 사면에 대해서 승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닝 전 일병의 석방을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이번 사면과 또 감형 대상에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습니까?
네, 대부분은 비폭력 마약 사범이었는데요. 이 해병대의 퇴역 장성인 제임스 카트라이트 장군도 이번에 사면을 받았습니다. 합참 부의장을 지냈던 카트라이트 장군은 지난해 10월에 이 정보 누출과 관련해서 연방수사관들에게 거짓말을 한 혐의에 대해 이 유죄를 시인한 바 있는데요. 검찰이 이 카트라이트 장군에 대해서 2년형을 구형했는데 이 선고 공판을 앞둔 상황에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징역형을 면하게 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상원의회에서 열리고 있는 청문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차기 내각 지명자 4명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윌버 루스 상무장관 지명자, 스콧 프루이트 환경청장 지명자,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장관 지명자 그리고 이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 지명자가 이 청문회에 서게 되는데요. 특히 로스 상무장관 지명자와 이 프루이트 환경청장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네, 이 먼저 로스 지명자는 올해 79살로 이 억만장자 투자자인데요. 부실 기업을 인수해 구조 조정을 한 뒤에 되파는 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뭐 이 파산의 왕 이런 별명이 붙었을 정도인데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장관 지명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돈 많은 기업인이다 보니까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공직 경험이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 로스 지명자는 어떤가요?
네, 이 트럼프 당선인과 그 점에서는 견해가 같습니다. 이 자유무역에 반대하고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이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이 로스 지명자는 탄광업계와 철강, 섬유 등 이 제조산업 분야에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많이 지켰다 이런 평판을 받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좀 더 임금이 싼 외국으로 내보냈고 또 노동자들의 안전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그런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전통적으로 상무장관 자리는 미국의 기업들을 홍보하는 일을 하죠?
네, 맞습니다. 또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일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상무장관이 무역정책과 협상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는 등 그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로스 지명자에 대해서 기업이 성공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며 미국 제조업계의 챔피언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스콧 프루이트 환경청장 지명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이 프루이트 지명자는 올해 48살이고요. 현재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인데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보호 정책과 이 기후변화 대책에 반대하는데 선봉에 서온 인물입니다. 그동안 환경청을 상대로 한 여러 소송을 이끄는 등 환경청의 여러 규제를 반대해왔는데요. 바로 그런 이 환경청장으로 지명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죠.
그렇군요. 이 프루이트 지명자는 지구온난화 현상과 같은 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앞서 프루이트 지명자는 인간의 행동과 기후변화 관계에 대해서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는데요. 오늘 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집중 추궁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꾸며낸 얘기라고 말한 바 있는데 나중에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태도를 보였죠.
예, 자, 톰 프라이스 보건후생부 장관 지명자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오바마 케어 폐지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스 지명자는 올해 62살이고요. 원래 의사 출신인데요. 6선 하원 의원으로 그동안 오바마 케어 폐지를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어제 미국 의회 예산처가 이 오바마 케어와 관련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이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경우 앞으로 10년 안에 3,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고 또 폐지된 첫 해에만 보험료가 20%에서 25%까지 오를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옹호하는 프라이스 지명자가 오늘 청문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특히 이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오바마 케어 문제 말고는 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네, 프라이스 지명자가 여러 건강보험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역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프라이스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이들 주식을 처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지명자, 인도계 미국인이죠?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몇 안 되는 소수계 여성 지명자인데요. 지난해 공화당 경선 당시 이 트럼프 당선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 다른 후보를 지지했었기 때문에 헤일리 주지사가 이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지명되자 놀랍다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헤일리 지명자는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지만 이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 단점인데요. USA Today 신문은 이 헤일리 지명자가 이번 청문회에서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중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새 행정부 강요 지명자들에 대한 인준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여전히 낮게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당시 호감도가 가장 낮은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뉴스가 공동으로 벌인 조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7명의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호감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갤럽 조사에서는 55%에 달하는 미국인이 이 트럼프 당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CNN 방송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당선인 측의 정권 인수 작업에 대해서도 미국인들이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전 대통령들과 비교해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요?
네, 지난 1976년 이후에 당선됐던 전임 대통령 7명의 지지율은 56%에서 79%였는데요. CNN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벌인 최근 조사에서는 이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율이 4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것이죠.
예.
이 반면에 트럼프 당선인의 비호감도는 54%였는데요. 최근 대통령들 가운데 취임 당시 이렇게 이 비호감도가 높았던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장관 지명자들은 백인 남성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새 행정부 구성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는데 이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에는 10명 중 6명이 지지했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아무래도 지난해 대통령 선거가 매우 치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 선거 결과를 두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반 투표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승리했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승리를 하면서 차기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됐기 때문이죠. 또 이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인을 돕기 위해서 해킹하는 등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미국 정보 당국이 결론을 내리면서 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네, 선거운동 당시 엉터리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던 사람들이 지지율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역시 조작된 결과라며 일축을 했습니다. 한편 이 CNN 방송 조사에서 바락 오바마 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60%로 나타났는데요. 전임 대통령들의 퇴임 시 지지율과 비교할 때 역대 3위에 오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응답자들 가운데 3분의 2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니의 노래입니다. Open Arms. 두 팔을 벌리고 당신에게로 갑니다. 라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Lying beside you. Here in the dark, feeling your heartbeat with mine. Softly whisper, you're so sincere. How could our love be so blind? We say. Living without you,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전 세계 정재계, 사회, 문화계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스위스의 유명 휴양지 다보스를 방문 중입니다. 올해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국가주석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포럼에 참석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회의기구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과 목적.
세계경제포럼은 전세계 각국의 정상과 장관들, 국제기구 수장, 재계와 금융계 최고 지도자 등이 세계경제와 당면한 문제들, 협력과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이는 국제적인 민간회의기구입니다. 스위스 동부에 있는 고급 휴양지 다보스에서 해마다 총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다보스 포럼은 1971년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경제학자였던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만든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 경영 포럼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이름에서 짐작하듯 처음에는 유럽 지역의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슈밥 교수는 같은 해 여름 스위스 다보스로 유럽의 경영인 400여 명을 초청했고요. 첫 회의에서 미국의 경제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회의는 성공적이었고요. 이후 매년 1월에 유럽의 재계 지도자들이 다보스에서 모임을 갖기로 한 게 오늘날 세계 경제 포럼의 출발이 됩니다.
세계 경제 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누군가요?
클라우스 슈밥 회장은 1938년에 독일에서 태어나서 독일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후에 스위스로 건너가서 프리부르 대학교와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31살 때 스위스 제네바 대학교 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용돼서 30여 년간 경영학을 가르쳤습니다. 슈밥 회장은 지난 2015년 한국 카이스트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78살의 고령이지만 몇 년 전까지도 해마다 스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4,000m가 넘는 산을 오르는 등 여전히 노익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의 활동과 영향력.
세계 경제 포럼은 창립 2년째인 1973년에 참석 대상을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로 확대하고요. 이듬해부터는 정치 지도자들도 초청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1987년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의 공공이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추구한다는 기치 아래 명칭을 유럽 경영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으로 바꿉니다. 현재 다보스 포럼은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제시하면서 기업과 시민사회, 정부와 민간 분야 협력 등에 관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요. 전 세계의 주도적인 1,000개의 기업을 회원으로 받아서 이들이 내는 회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례 총회는 대개 매년 1월 말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데요. 하지만 지난 2002년에는 한 해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9.11 테러 사건을 추모하는 뜻에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적도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포럼 뉴 챔피언스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도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주로 여름에 열려서 하계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대한 비판적 시각.
세계 여러 나라의 전현직 대통령을 비롯해서 총리와 장관들, 중앙은행 총재, 내노라하는 기업 총수들, 지식인, 언론인들이 모여 논의하는 포럼이다 보니까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의 고급 사교 클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포럼에 참가하려면 연회비를 포함해서 최소한 7만 달러 이상 든다는 게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비싼 모임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또 외형과는 달리 이렇다 할 구체적인 결론이나 실천할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은 대다수의 사람이 기꺼이 참석하길 원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다보스 포럼은 철저하게 초청을 받은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북한도 18년 만에 처음으로 다보스 포럼에 초청을 받아서 큰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하지만 다보스 포럼 주최 측은 이후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초청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2017년 세계 경제 포럼의 주제.
올해로 47회째를 맞는 2017 세계 경제 포럼은 소통과 책임 리더십을 주제로 1월 17일 화요일부터 1월 20일 금요일까지 나흘간 열리고 있습니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이 주제를 놓고 세계 경제 성장 추진과 시장 경제 체제의 포용성, 제4차 산업혁명과 국제협력 강화라는 굵직굵직한 의제부터 국가안보, 기후변화, 난민과 고용 문제 등 다양한 의제들을 다룰 예정인데요. 올해는 특히 다보스 포럼이 추구하는 협력과 공존의 정신을 위협하는 포퓰리즘, 즉 대중영합주의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할 걸로 알려져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00여 개 국가에서 3천여 명의 각계 각층 지도자들이 참석해서 다보스 포럼 창립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될 전망인데요. 올해는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국가주석으로는 처음 포럼에 참석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계 무대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는 조 바이든 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등이 미국을 대표해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있고요. 트럼프 새 행정부 정권인수위원회 측에서도 일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해 포럼에 불참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올해도 불참을 통보해왔고요.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 장 크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도 올해 포럼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low someone away. blow someone away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blow someone away?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ll star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No, I haven't, but I am planning to go this weekend. Did you go yet?
Yes, I did, an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Sure, have fun.
본문에서 제이슨이 마이크에게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라고 묻자 마이크가 아직 못 가봤어. 이번 주말에 가려고. 너는 가봤니? 라고 하네요. 제이슨이 Yes, I di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너도 꼭 가봐.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세계 여러 곳에서 가져온 작품들인데 정말 대단해. 너도 감탄할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이어 마이크가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라고 대답하네요. 네, 오늘의 표현. Blow someone away.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No, I haven't, but I am planning to go this weekend. Did you go yet?
Yes, I did, an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Sure. Have fun.
Today's phrase is blow someone away. Blow, B-L-O-W. Blow someone away, A-W-A-Y. Blow someone away. To blow someone away is to surprise, to amaze, or to impress someone very much. 네, blow away. Blow away는 날려버리다, 무엇무엇을 불어서 날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blow away 하면 날아갈 듯 감동하게 하다, 인상 깊게 하다, 또는 정말 깜짝 놀라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Here is an example. The ending of this movie will blow you away. 라고 하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감동할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젠 blow someone away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check out the new art exhibition at the museum?
No, I haven't, but I am planning to go this weekend. Did you go yet?
Yes, I did, and it was amazing. You have to go. All the artworks are collections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t will blow you away.
Wow,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 Thanks for letting me know.
Sure, have fun.
So let's review what we've learned today. To blow someone away means to surprise or to impress someone very much. Blow someone away. Blow someone away.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71년 1월 18일 오늘.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황제로 취임한 프로이센의 비렐르 밀세가 독일 제국의 성립을 만천하에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수십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던 독일 연방은 하나의 독일 제국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19세기 중엽 독일은 35개 나라와 4개의 자유시로 구성된 연방국가였습니다. 그중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비렐름 1세는 독일 통일의 꿈을 품고 비스마르크를 수상에 임명한 뒤 독일 통일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상에 오른 비스마르크는 국민들로부터 과도한 세금을 걷어들여 군대와 무기를 증강시키는 등 차례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어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에 방해가 되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후 프로이센은 1866년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4년 뒤인 1870년에는 프랑스마저 무너뜨린 뒤 마침내 1871년 오늘 통일 독일 제국의 성립을 만천하에 선포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2개월이 지난 1919년 1월 18일 오늘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27개 연합국 대표들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에 모여 파리 평화회의를 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대표들은 이 회의에서 파리 평화회의 조약인 이른바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베르사유 조약에는 독일과 그 동맹국에 전쟁을 야기시킨 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이 조약에 따라 13%의 영토를 빼앗겼으며 공군이 해체됐고 육군과 해군의 수도 제한됐습니다. 독일은 또한 1320억 마르크나 되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No air force, no submarines, and to accept blame for starting the war and pay reparations. In protest at Scarpa Flow, the British naval base.
이렇게 가혹하고 부당한 조약을 받아들여야 하는 독일인들의 굴욕감은 이후 독일의 히틀러에게 이용돼 나치스가 대두되는 한 배경이 됩니다.
오는 1월 20일 금요일, 도널드 제이 트럼프가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취임식장에 모인 미국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에서부터 새 행정부의 정책을 가늠하는 전문가 분석까지 VOA 한국어 방송이 여러분을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오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아침에 방송되는 취임식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